있습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러시아 침공을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사이버 공격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폴 나카손의 미 사이버 사령관은 지난 1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격, 방어, 정보 작전 등 모든 범위에 걸친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어제 사이버 사령부 대변인이 나카손의 사령관의 발언을 인용한 영국 매체의 보도의 정확도 여부와 관련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이버 사령부가 우크라이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사이버 사령부의 행동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CNN은 해킹 작전과 관련한 미군 관리의 공개적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나카손의 사령관의 발언과 백악관의 반응을 빌어볼 때 바이든 행정부는 사이버 영역에서의 만큼 갈등 격화 두려움 없이 러시아에 대응하는 데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미국과 동맹이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적 관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옌스 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2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장기화하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번 전쟁이 소모전이 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장에서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러시아 역시 많은 사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전쟁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전쟁, 특히 이번 전쟁은 특정 단계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 분쟁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돕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2일 고무를 실은 선박들이 흑해에 있는 우크라이나 항구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텔파크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선박이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항구를 빠져나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전에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이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출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특히 이 같은 해상 봉쇄로 인해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의존해왔던 국가들은 식량 가격 상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곡물 수출 복원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도주의 통로가 활성화될지 여부와 구체적인 개방 시점은 분명치 않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40대 이상의 군함 등을 동원한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3일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이번 훈련이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해상훈련은 잠수함의 탐색훈련과 함대가 지상과 공중목표에 대한 전투훈련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는 기함인 크릴로프 원수함과 구축함인 샤포시니코프 외에도 대형 대잠수함용 함단, 소형 호위함, 소형 대잠수함 군함, 기뢰 제거함, 미사일 구축함과 지원함 등이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훈련은 태평양 내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에 맞춰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2일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 UFLPA 시행을 앞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중국 신장 지구산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수입자들이 이 같은 증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세관국 보호국이 신장지구에서 생산한 제품을 강제노동에 동원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신장과 관련한 미국의 거짓말을 여러 차례 규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3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 긴밀한 3국 공조를 통한 억제력 강화 등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1년도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에서 18도, 낮 최고 13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 세 나라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억제력 강화 등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3일 서울 한국외교부청사에서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함께한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상황에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make both short and longer 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s appropriate.
성김 대표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적절히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여전하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대가가 따를 것이며 국제사회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김건 본부장도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미한일 3자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한반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오늘 만남은 지극히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s relentless pursuit of nuclear weapons will only end up strengthening our deterrence.
김 본부장은 북한의 끈질긴 핵무기 추구는 우리의 억제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며 결국 평양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북한 자신의 안보 약화이며 심화된 고립은 이미 심각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후나코시 국장은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선 다양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3국 간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세 나라 대표들은 오찬까지 이어진 협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한일 순방을 계기로 세 나라 정상들이 확인한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의지가 각급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세 나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세 나라 대표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에 함께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에선 새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는 물론 세 나라 또는 독자 차원의 대북 압박 수단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성김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북한 핵실험 준비 동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말했습니다.
7차 핵실험을 풍계리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식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목표는 어쨌든 북한으로 하여금 7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하라라는 일종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소통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의 무력 시위를 17차례나 벌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서 5년 만에 7번째 핵실험을 할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미한일 세 나라가 이번 회동을 통해 대화보다는 징벌의 무게를 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대화로 나오라는 인센티브보다는 핵실험을 했을 때의 징벌적 성격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전략자산은 전개가 됐고요. 오키나와나 괌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장 억제의 강화, 북한 안보 약화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대응 능력을 한미가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징벌적 성격을 더 강조함으로써 결국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경고고요.
세 나라 대표들은 이번 회동에서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국제사회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비핵화와 인도적 사안은 별개라는 미 정부의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북핵수석 대표의 이번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으로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관여한 주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종교 탄압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일 발표한 2021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다자 포럼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대화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을 논의하며 대응책을 조율하기도 했다며 미국은 종교 자유를 포함해 인권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 간 긴밀한 관계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진전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2021년에 탈북민들과 북한에 집중하는 비정부기구들을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이때 미국은 종교적 이유로 사형시키고 양심과 종교,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면서 지난해 11월에도 국무장관이 북한을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이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박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사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북한을 올해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의 조사 내용을 인용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종교 탄압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작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를 믿는 사람 등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투옥하며 고문에 해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0월 북한에서 종교 자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소식통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 발간 이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COI는 북한 정부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종교 자유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 고문, 비인간적 대우, 처형을 자행하고 있다는 영국 비정부기구 코리아 퓨처의 평가도 전했습니다. 또 미국 비정부기구 오픈도어스 USA는 북한을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하면서 북한이 기독교인 5만에서 7만 명을 수감한 것으로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민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411건의 종교적 박해 사례를 공개했고 여기에 126건의 처형과 94건의 실종 사건이 포함됐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점과 시기적절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개별 학대 사례와 관련한 세부 내용 파악이 제한되고 북한 내 종교단체의 숫자와 신도 수를 추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탈북민들은 북한 정부가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수감을 비롯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라샤드 후세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이날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ith regard to North Korea, we note there that the government continues to execute torture, arrest, and abuse individuals that are.
후세인 대사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만 명이 수감된 점도 보고서에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2021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종교자유 수호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이자 중요한 외교정책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정부들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and up for religious freedom around the world. We'll keep working alongside other governments.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전 세계 종교 자유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며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다른 정부, 다자기구, 시민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샤드 대사는 블링컨 장관과 함께한 보고서 발표 연설에서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종교 탄압을 겪고 있는 이들을 거론하며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원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와 비핵화 진전 문제를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과 주한미국 대사관이 3일 서울에서 개최한 미한수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 영상 기조 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런 도발적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부장 이사회 결의와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지속해서 믿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대화로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take that path, to commit to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and to refrain from pursuing.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길을 선택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전념하고 불안정을 일으키는 추가 행위를 자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미한 양국의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안보 공약을 유지하려는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We see this humanitarian crisis as separate. From making progress o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셔먼 부장관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이에 따른 인도적 위기와 비핵화 진전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본다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연기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발생과 이것이 북한 주민의 건강과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신종 코로나 백신 제공을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대북 지원의 진정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방한 당시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 지원을 제의했으며 중국을 통한 지원 방안도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미한 동맹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모범적이고 역사적인 동맹의 표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 당장의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할 동맹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지도자는 한국 수호에 대한 의지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자고 했다며 양국은 미한일 대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차 방한한 미국의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도 정확하게 부합한다며 같은 차원에서 미한관계를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이런 미한 동맹의 비전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접견에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폴 월포위츠와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이달 한 달간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들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48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무모한 행동이 군축회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를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주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40여 개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유엔 군축회의 65개 회원국 중 48개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했습니다. 대표로 성명을 발표한 제네바 유엔 주재 호주 대표부의 어멘다 골리 대사는 북한의 의장국 수임에 대해 우리는 주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인 군축회의와 중요한 의제에 대한 토론을 진전하는 데 매우 전념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의장직 수임 동안에도 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리 대사는 하지만 우리는 군축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들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의장직 수행 기간 군축회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건설적인 참여가 유엔 안보리의 수많은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행동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오해도 피하고자 우리의 공동 입장을 강조한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2022, the DPRK has conducted an unprecedented series of missile tests.
이들 국가는 우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비롯해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추정미사일, 전술핵무기 작전용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 최소 한 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험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고 더욱 개선하려는 북한의 계속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실험들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 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서명 비준하고 그러는 동안 핵폭발 실험과 기타 핵폭발 관련 유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외교적 관여를 지지하며 북한이 관련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대니얼 켈러헨 차석 대표 대리는 이날 발언권을 얻어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미국은 외교적 해법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 diplomatic solution.
그러면서 그동안 수없이 말했듯이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프랑스 대표는 EU는 북한이 올해 초부터 전례 없는 수량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풍계리 핵실험장 건설을 포함해 북한의 여러 핵시설에서 새로운 활동을 규탄한다면서 이런 활동은 지역 안정은 물론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UN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며 국제사회와 믿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UN 안보리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EU는 엄격한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다른 UN 회원국들도 그렇게 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대표로 발언한 독일 대표부의 에나 미케스카 차석 대표는 G7 외교장관들이 최근 발표한 북한 규탄 성명을 상기했습니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날로 정교해지는 북한의 무기 기술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제안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대표부의 시게루 우메스 공사 참사관도 공동성명 내용을 상기하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원을 전용함으로써 이미 심각한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y diverting its resource into weapons of mass disrup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외교에 관여하고 일본과 미국, 한국의 거듭된 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순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모두 발언해서 북한의 의장국 수임에 대한 회원국의 비판을 의식한 듯 회원국 간 긴장과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고려나 이해관계에 이끌린 태도를 피하고 회의 의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ember states to focus on agenda.
또 회원국들의 북한 비판 발언이 나오면 회의 관련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한대성 대표는 북한 대표 자격으로 발언을 신청해 자국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미국 등의 비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표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며 현재는 휴전 상태이고 북한은 지난 70년 넘게 핵무기 사용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소위 동맹국들과 함께 해마다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공격이나 압박으로부터 오직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 방어 역량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새로운 유형의 무기 실험은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계획에 따른 일상적 활동으로 주변국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향한 적대적 정책을 추구하는 한 계속해서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대성 대사에 이어 발언을 신청한 한국 대표부의 고영걸 참사관은 북한이 올해에만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을 거듭 밝힌다며 북한 측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ROK US Combined 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including annual joint exercise.
또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은 전술탄두 개발을 포함한 핵야망을 공공연히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례 연합훈련을 포함해 한국과 미국의 연합 억지와 방어태세는 북한이 제기하는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대표부의 리송 군축 담당 대사는 이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의 의장직 수임을 축하하며 향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이란, 파키스탄 등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회원국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의장직 수임을 축하하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유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의장국은 65개 회원국 가운데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매년 6개국이 4주씩 돌아가며 맞습니다. 북한은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구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습니다. 앞서 유엔 감시 민간단체인 유엔워치는 전 세계 30개 비정부기구와 함께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한 달 동안 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은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확산 문제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군축회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certainly North Korea has been far from a responsible actor when it comes to matters of non-proliferation. In fact, North Korea has been profoundly destabilized.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비확산에 있어 책임감 있는 행위자와는 거리가 멀다며 사실 북한은 국제 비확산 규범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축회의의 유용성에 의구심이 생기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It certainly calls into question. It certainly calls that into question when you have a regime like the DPRK in a senior leadership post, a regime that has
프라이스 대변인은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 전 세계 어떤 정부보다도 많은 일을 한 북한이 고위 지도자 역할을 맡을 때 물론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군축회의 회원국 여부를 재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표할 결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군축회의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 관행에 따라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4주 동안 순회 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지난 2월 VOA에 군축회의 의장직은 의정 기능일 뿐이라며 어떤 군축회의 의장도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군축회의 회원국의 합의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의장국으로 있는 동안 미국의 안보 혹은 비확산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북한이 주재하는 모든 공식, 비공식 군축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는 대사급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유엔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에서 북한을 감싸는 중국의 태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think it is important, especially in the aftermath of the most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system,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명백한 성명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세계 최고의 장이라며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5월 26일 안보리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단결해 반대하지 못한 데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몇 달간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를 너무 자주 과시했다며 미국은 모든 회원국들이 기존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북 제재를 지키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보존하길 원한다며 어떤 국가도 이웃의 위협을 제기하거나 도발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국, 일본과 영내 미국 시민들과 미군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 유엔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2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이라며 한국이 주재하는 미한일 3자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really part and parcel of our bilateral efforts, again with Japan and the ROK, but also in furtherance of our trilateral effort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방안이 일본과 한국과의 양자적 협력 노력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고 북한의 책임을 부과하는 노력에 있어 3자 협력을 증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단히 중요한 비핵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일본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던 캐나다 공군 초계기가 중국 전투기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미국 선박과 항공기도 중국으로부터 같은 위협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역내에서 도발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군과 미국 선박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도발 추세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하라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역내에서 펼치는 도발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언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가장 최근에는 타이완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펼친 데 대해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고 이러한 행동이 오판의 위험을 초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장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에는 그에 따른 조건이나 한계도 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루디거 프랭크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교수는 2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북한에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 북한위원회가 연 북한 경제 관련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지정학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 정권의 입장에선 터널의 끝이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된 새로운 대북 결의안에 반대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한다면 북한이 수출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는 미국 주도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추가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부결된 최초 사례입니다. 프랭크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가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195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했던 것처럼 북한을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악화와 식량 부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그에 따른 봉쇄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 정권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예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원 한국학연구센터의 헤이슬 스미스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계속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부분적으로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중무역의 경우 북한이 전 세계와 거래하는 무역량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다만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세 나라 관계는 사상적인 연대보다는 거래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냉전 이후로 북한에 충분히 지원을 한 적이 없고 현재 러시아 자체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북한을 도울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중국도 2019년에는 북한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북한이 대규모 지원을 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이 2021년에는 북한에 대규모로 식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자국의 농업 부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이 향후 자국 내 농작물의 수급량을 고려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스미스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동북아 경제 교수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경제 교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그런 거래에는 조건이 붙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아무 보답을 바라지 않고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At what cost? It's not like, I don't think North Korea has a free...
브라운 교수는 특히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현금이 부족한 상태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 필요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유엔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코백스는 북한 내 필요가 명확해야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 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는 2일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북한의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2일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가 전날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대북 백신 지원 방안이 있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필요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백신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코백스는 이전에 여러 차례 백신 배분 계획을 통해 북한에 백신을 배정했고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언제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아직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백신 지원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제한된 정보로 적절한 평가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에 중국이 제공한 코로나 백신이 도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중국의 백신 제안을 받아들여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백신 종류와 규모, 백신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자유아시아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평양 주택건설 사업에 동원된 군인 수만 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온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일 현재 주미 중국 대사관은 BOA에 중국의 직접적인 대북 백신 제공 여부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코백스가 중국산 시노백 백신 300만 회분을 배정했지만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에 재배정할 것을 권고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 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일 리아노브스키 통신에 러시아가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의료 전문가 파견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북한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관심을 보이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1일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미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백신 지원을 제안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백신을 제안했고 신속하게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북한 주민에게 신종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북한이 처음으로 코로나 발병 사실을 공표한 데 대해 북한 주민에게 백신과 진단키트, 해열제와 같은 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 대응팀장도 이를 브리핑해서 북한에 세 차례 백신 지원을 제안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일 전날 밤까지 전국적으로 9만 6,610여 명의 신규 유혈자가 발생했으며 10만 8,990여 명이 완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말부터 6월 1일 18시 기준으로 전국적인 총 유혈자는 383만 5,420여 명이라며 이 가운데 95.67%에 해당하는 366만 9,950여 명이 완쾌됐으며 4.31%에 해당한 16만 5,39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총 사망자는 7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의 극단적인 팬데믹 대응에 따른 전례 없는 봉쇄와 고립으로 주민들이 훨씬 더 고통을 받는 등 북한이 새로운 암흑시대를 맞고 있다고 미국의 대북인권단체가 새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어떤 뚜렷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좌절감을 나타냈지만 이럴수록 북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링크는 이번 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극단적인 코로나 팬데믹 대응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이동에 대한 규제 강화에서부터 지금도 진행 중인 국경 봉쇄 등으로 북한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훨씬 더 고립됐고 경제는 파탄났다는 겁니다. 탈북민 구출과 재정착 지원을 핵심 사업으로 펼쳐온 이 단체는 특히 극단적인 북중 국경 봉쇄와 재원례 없는 수준의 규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탈북뿐 아니라 중국을 경유해 이동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한하송 대표는 인신매매돼 중국에서 강제 결혼으로 팔려가 수년째 사는 탈북 여성들은 탈출할 길이 없어 이전보다 훨씬 더 갇힌 상황이며 일부는 봉쇄 기간에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훨씬 더 심한 박대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북활동가들은 지금의 시기를 북한의 새로운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이 단체가 새 보고서에서 공개한 탈북민 구출과 지원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링크는 지난해 구출한 탈북민이 단 한 명에 불과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3명의 수속을 별도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단체가 2018년 300명, 2019년 200명 등 지난 10여 년 동안 탈북민 천여 명을 구출해 한국과 미국 내 정착을 도왔던 전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링크는 그러나 이런 상당한 제약 속에서 한국과 미국 내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구축,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고 있다며 지난해 420만 달러를 모금해 한국과 미국에 각각 정착한 탈북민 188명과 40명에게 다양한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탈북 학생 71명에게 전문적인 멘토링을 통한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에서 탈출을 못한 채 지내는 탈북 난민 303명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북한 정권의 과도한 국경 봉쇄 등 코로나 대응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특히 이날 BOA에 북한 지도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코로나 관련 규제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충분히 먹을 식량조차 없는 주민들의 피폐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시험 등 전쟁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돌보지 않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상황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런 기회를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은 현장 난민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와 중국이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앞서 중국에 적어도 1,170명의 북한 국적자가 구금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범죄자가 아닌 불법 입국으로 체포된 탈북민들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하며 국내 봉쇄를 유지하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호의적인 정책을 구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올해 1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이 남성 2명, 여성 9명 등 11명이라고 밝혀 지난 20여 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역시 지난해 11월 22개월 만에 일가족 3명 등 탈북난민 4명이 입국한 후 올해 입국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들과 관계자들은 북한이 암흑시대를 맞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특히 탈북민들은 최악 중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2년 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에 148명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전화비 등 157만 원, 미화로 1,260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북중 국경 지역의 밀수는 물론이고 인신매매조차 완전히 멈춘 상태라며 특히 중국은 북한 내 코로나 확산으로 탈북민을 바이러스를 옮기는 세균 덩어리로 취급해 유입을 강력히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코로나를 전력으로 차단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중국이 북한에서 넘어오면은 코로나가 번질 것을 못 넘어올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중국에서 뭐 탈북자들을 뭐 정말 그냥 탈북자가 아니라 이거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뭐 세균 덩어리로 취급하니까.
아울러 최근 통화한 북한 연선 지역 주민들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이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며 당시엔 쉽게 도강해서 중국으로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암흑의 상황이라고 김 목사는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그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지금 어려워도 좀. 근데 이게 기대치가 완전히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무너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 뭐 고난의 행군 때는 중국이라도 도망이라도 가고 뭐 어떻게든지 뭔가 뭐 어떤 방법인데 지금은 그런 방법조차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2일 BOA에 지금은 특히 북한의 암울한 시기라며 어떤 쉬운 해법도 어떤 쉬운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particularly grim time for North Korea, and I don't see any easy solutions, any easy way out.
심지어 상황이 너무 빠듯해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시기로 이런 상황을 바꿀 어떤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북한 내부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전략과 해법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엔 탈북민들로부터 매우 제한된 부분이라도 일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매우 힘든 시기란 겁니다.
Yeah, now it's a very tough time. And it's difficult about knowing what's going on because of the past with defectors.
킹 전 특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등 산적한 나라 안팎의 현안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사안에 초점을 맞추기 힘들고 중국 정부도 국내 봉쇄 등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가급적 북한 인권 특사와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를 조속히 임명해 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하송 링크 대표는 새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과 자신들 모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의 링크랩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외부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주민들 스스로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힘을 실어줄 새로운 전략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잊히지 않도록 가장 어두운 시기에 북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트기 직전이란 속담을 인용해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솔로몬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5년 6월 3일 미국의 우주 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가 미국 최초의 우주 유영에 성공합니다. 제미니 4호를 타고 우주로 떠난 화이트는 세 번째 지구 궤도 비행 도중 우주선 밖으로 나와 우주 유영을 한 것입니다. 당초 화이트에게 주어진 시간은 12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20여 분간 유영을 했습니다. 제미니 4호는 지구 궤도를 총 62차례 선회하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화이트가 우주 유영을 한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우주인은 당시 미국과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을 벌여온 소련의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입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화이트보다 약 세 달 앞선 3월 18일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1992년 6월 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루에서 세계 172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UN 환경개발회의가 열렸습니다. 온실가스 등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환경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12일간 계속된 이 회의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산림 보호 등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그 결과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이 발표됐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원칙이 마련됐습니다. 또 이 회의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방지 협약과 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등이 마련됩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